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참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제 담당이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4월 초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기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저도 계속 생각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부분하고 또 막 뒤죽박죽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히스기야 맨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므낫세와 요시야 정도까지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 히스기야라는 왕 자체가 너무 참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루다가 다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예,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도 다 못 끝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뒤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어쨌든 전체 히스기야 시작부터 쭉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 나누는 것들은 조금 시간 순서가 이렇게 앞, 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이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좀 간단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요한 걸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다 왕국의 멸망. 예, 제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맨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멸망이 왜 발생을 했는가, 언제 발생했는가를 먼저 인지를 하고 히스기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다 왕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사람의 그 왕정 체제는 어떤 식으로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또는 여호사밧과 같은 선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사람들에 의한 이 정치 체제는 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여기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맨 앞으로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는 한 150여 년 정도 더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이 되면서 이제 그 유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주전 586년은 가급적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86 4월 9일입니다. 오늘날 달력은 한 7월 18일로 여름 정도예요. 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바빌론의 유다 침략 및 포로에서 1, 2, 3차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1차는 이 1, 2, 3차 모두 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던 거고요. 1차는 주전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김 3년째이고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었고 왕족들과 귀족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아주 젊고 영리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유명한 이때 포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역시 귀족 출신이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에서 참 예수님께서도 다니엘 아주 높게 평가하셨죠. 네. 이 다니엘이 1차 때 끌려갔고요. 이 1차 주전 605년의 중요성은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 네. 예레미야가 이제 그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요. 예레미야가 이 그동안 왕정 체계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 하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70년에 안식년을 주시기 위한 요 작업이 예레미야의 70년이었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70년의 시작점이 바로 1차 포로 때였습니다. 예, 종종 요 부분들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70년인데 왜 이게 70년이 안 될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전 605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서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죠? 주전 535년. 주전 535년에 고레스 왕이 선포를 딱 합니다. 네, 돌아가도 좋다. 네,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 1, 2년 뒤에 스룹바벨이 이제 이끌고 오게 됩니다. 2차는 주전 597년인데요. 한 8년 정도 지나서죠. 이때 여호야긴이 즉위하자마자 3개월밖에 안 된 젊은 이 왕이 여기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바로 항복을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2차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예, 여호야긴,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대항하지 말라 하셨어요. 대항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호야김은 대항하다 끌려갔고요. 마지막 3차 때 시드기야 역시 끝까지 저항하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반면에 여호야긴은 아직 어린 왕이었는데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칭하셨고요. 이 사람들에게 바빌론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애도 낳고 재산도 불리고 예,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했던 요 2차 포로들입니다. 2차 포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는 에스겔 대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 이때 끌려가서 요 시기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 멀리 바빌론 땅에서는 에스겔이 바빌론의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박성혜 형제님이 그거 카톡에서 올려주셨나요? 그 노래 뭐죠? 바빌론 강가에서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노래가 되게 머릿속에 기억에 그 음이 남아있었는데 그게 그 내용인지는 박성희 형제님이 올려주셔서 알았습니다. 자, 그 후로 약 11년 정도 지난 뒤에 시드기야 제11년에 결국에 3차 포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를 마지막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끌려갔지만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뽑히기 직전에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2차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가 꽤 길었어요. 약 30년에 육박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긴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의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순종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동안 또 복을 주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끌려갔고요.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이제 나라를 없애버리고 바빌론의 한 그 뭐죠? 한 작은 지방으로 편입을 시켜버리고요.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층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 땅을 일굴 정도만 되는 하층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끌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달리아라고 했던 총독을 죽이고요. 뭐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때 아주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이제 그쪽에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유다 왕국 후기의 왕들 해서 히스기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워낙 이제 많이 아시고요. 뒤에 므낫세가 있고요. 므낫세가 55년으로 가장 긴 통치를 했었죠. 아몬, 아주 사악한 왕이었던 아몬이 2년만 통치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참 너무나도 본받을 때가 많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왕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난 세 달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뭐라죠?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게 됐다고 할까요? 요나단과 요나단이 다윗의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랑했듯이 히스기야의 품성과 또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열정들이 정말 히스기야가 이렇게 있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우리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소문으로만 너무 훌륭한 걸 많이 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 계세요? 히스기야가 딱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 멋진 사람이었어요. 라헬이요? 아, 예. 우리 오늘 이창한 형제님과 야간반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얘기 많이 예, 아니 안 바쁩니다. 예. 라헬. 아,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궁금한 사람들 많죠. 짝사랑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예. 저기 라헬이 또 우리 저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아담도 보고 싶어요. 예. 근데 올라가면 예, 다 만나게 되겠죠? 요시아 이후에 있는 이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주 한 명은 모두 다 사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은 이제 다시 돌이켰던 왕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 히스기야 왕의 통치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 29년인데 앞에 14년, 뒤에 15년입니다. 앞에 14년 동안에는 히스기야 왕이 선대의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수많은 우상 숭배들과 잘못된 나라의 외교 정책들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다른 왕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얘가 이걸 했고 제가 저걸 해서 마지막에 뭐 사악한 길로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히스기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바로 3절에 이렇게 평가해요.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딱 평가를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히스기야가 차지하는 분량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요. 네.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빨리 말하고 싶은데 아, 얘 정말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히스기야는 워낙 분량이 많아서 저 뒤에 가서 하기 뭐하니까 그냥 아예 맨 앞에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통치 전반기에 했던 주요한 세 가지. 우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한 부분은 열왕기하에는 없고요. 역대기하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의 첫 달에 성전의 문을 열고 보수를 했습니다. 첫 해의 첫 달에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성전의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통치 첫 달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하고 번제와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선포를 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오랜만에 지켜진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과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화평이 있으신가요? 히스기야 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시야 때에는 유월절을 또 다시 지키게 돼요.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므낫세 55년 그 이후에 이제 아몬 왕이 짧은 있었지만 한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당연하겠죠.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다시 유월절을 부활을 시켰는데 그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네. 완악하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속엔 똑같은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지금 매주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일주일의 그 무교절을 포함해서요. 이 유월절에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간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 기쁜 명절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 시작부터 이렇게 정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것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직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곳곳에 있는 형상들, 즉 우상 숭배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숲이라고 해서 작은 이렇게 조금 집집마다 분향할 수 있는 우상에게 분향할 수 있는 이런 제단을 쌓아놨는데요. 그걸 찾아가면서 다 없앴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분을 세우는데 왕으로서 아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히스기야의 눈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뭐 했냐 지금까지?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붙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다 도망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했으면 목숨 걸고 했었어야지 호통을 치고 쫓아내거나 심지어 왕의 권한을 써서 그들을 핍박했을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을 다시 불러오고 격려하고 세우고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구박하고 비난할 때 아니다. 이들의 말을 잘 경청하라 라고 백성들을 타이르기도 했고요. 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문제가 없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자기 왕실의 재산을 털어서 이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아무런 배려 없이 똑바로 해 라고 하는 건 그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든 또 앞에 서 있는 형제님이든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또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첫 소출로서 11조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수의 백성들이 이때 11조를 처음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11조로 가져온 것들 얼마나 많았는지 이때가 이제 여름이 곧 닥칠 때였어요. 예, 그 2월에 1월 첫 번째 그 유월절이 아니라 2월에 유월절을 이렇게 했잖아요. 2월 14일을 유월절을 보냈던 건데 그것도 보름씩이나 그러니까 2월 말이었죠. 오늘날 달력으로 합치면 거의 세 달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말, 6월 정도였을 거예요. 11조가 돈으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예, 카드 결제 없었을 때고요. 이때 11조는 자기 소출, 과일이나 먹을 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6월 초에 장마, 여기 장마는 아니지만 비도 많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썩어버리죠. 히스기야는 이제 그것도 꼼꼼하게 봐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성전에 그 빈 거기 아하스가 우상 재물들 잔뜩 집어넣어놨던 거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 장소에다가 이 십일조를 잘 보관해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또 이 일들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만 착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전반기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본격적으로 이사야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서의 10장, 그리고 19장, 아니다. 10장, 22장, 29장, 30, 31장, 이렇게 다섯 장은 이사야가 실제로 산헤립이 침공하기 전에 이사야가 서술한 것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장면이고요. 그 뒤에 이사야서 36, 37, 38장은 실제로 산헤립이 침공을 했을 때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한 장입니다. 그 두 부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36, 37, 38장은 열왕기 하의 18, 19, 20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문장을 대조했는데 거의 유사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박노차 형제님께서 수요일날 오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 브로닥 발라단이 왔을, 사신들이 왔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걸 이제 보여줬다라는 그 즐거워한다라는 정도 하나와 또 이사야가 건강에서 회복된 이후에 장문의 그 기도문이 있어요. 찬양하는 거. 그게 이사야서에 추가되어 있을 뿐 앞부분은 전부 다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산헤립이 침공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걸 보고 깨닫고 알으라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을 다섯 정도로 다섯 그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유다 죄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요. 예. 네. 유다 죄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그 중에는 형식화된 하나님 경배,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부패한 사회 정의,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아비 없고 아버지 없고 또 남편 없는 과부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성행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통찰력, 즉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히스기야 때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경고의 말씀이 강해집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을 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 돌아서야 합니다. 조금 나중에요. 예,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한 태도가 지금 딱 고정되어서 나중에 다시 회복된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요 라는 말은 제가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더 부패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서 아주 저 멀리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나중에 가겠습니다. 예, 아이, 지금 요 정도 저 그래도 하나님 교회 뭐 예배 드릴 거 드리고 이렇게 하고 11조 드릴 거 드리고 있잖아요. 딱 요 수준에서 멈췄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설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더 악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길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딱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히스기야에게 이집트와 동맹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산헤립이 침공하는 것에 대하여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요. 예.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를 좋아했어요. 이집트가 세상 체계였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이었습니다. 이집트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많았고요. 엄청난 문화가 융숭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케이팝이니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들이 있던 나라였어요. 저 사실 스페인어 하다 보니 페이스북에 그 남미 쪽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해서 한국의 그런 페이지들이 남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는데 케이팝으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이 나름 옛날 헐리우드나 홍콩 영화가 차지했던 그런 문화적인 위치를 좀 누리고 있어요, 현재.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 가면 엄청나게 커다란 피라미드도 있었고요. 수많은 신전에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시끌벅적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거는 좀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를 18만 5천 명의 그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제거하셨지만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의 모든 유다가 초토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구출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네 번째로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찍었는데 저 나무 온 숲에 나무를 베었다. 내가 베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요. 동시에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 보시죠. 주전 712년이 되어서 실제로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일들에 대하여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 밖에 샘물도 확보, 식수도 확보를 했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벽도 열심히 쌓았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한 거예요. 므낫세가 이 일을 했나요? 안 했어요. 므낫세가 나중에 구원받은 뒤에 조금 했었고요. 사악한 왕들, 아하스가 이 일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정말 선한 왕들이라면 자기 백성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이 있어야 했고요. 히스기야는 아까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실제로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고 안전한 성벽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일들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까지 해서 정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쵸? 산헤립과 아시리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가까이 왔을 때 잠시나마 자기 항복의 뜻을 전하고 좀 굴욕적인 모습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비록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백성들을 건질 수 있으면 이거라도 하겠어요. 옛날에 뭐 왕들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막 해고 그 수모를 당하잖아요. 아홉 배 뭐죠? 땅에 머리 박아서 머리 철철 피가 철철 흐르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제가 당신을 배반한 것이 죄였습니다. 사죄하겠습니다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했던 거고요. 이후의 이야기는 원래 이제 랍사게가 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저먹으려고. 예. 하지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랍사게가 아무리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입을 다물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제거를 하고요. 유다를 일시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 부분도 좀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공유는 아직은 안 해드렸고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바로 그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며칠 아니면 또 몇 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세요. 요거 다음에 히스기야의 영광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다가 종기에 걸렸어요.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그 종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너무 아팠나 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거로 인하여 그 죽을 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 그걸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내 가서 내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했죠.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자, 모든 것이 화평한 시기가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고요.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조차도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내 앞에 꽃길만 딱 있어서 이제 난 꽃길만 걸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졌습니다. 브로닥발라단이 와서 그 신하들이 와서 뭐 물어보았을 때 모든 것을 공개해버렸고요. 이사야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15년 뒤에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A4 용지로 한 150페이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유다왕국 멸망에 관련된 전체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만 그냥 딱 떼내도 되겠더라고요. 예. 혹시 요 부분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150페이지니까 양면으로 인쇄를 하면 75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도도 있고요. 좀 상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원하시면 그 150페이지 정도를 같이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는 므낫세와 또 요시야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 부분을 작년에 많이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 같이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하는 아까 그 586, 주전 586년까지 계속 서술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략 보니까 300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주일 오전 성경 공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시야의 후반부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또 시간이 1년 정도 지나 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 히스기야 때부터 요시야 중반까지 마무리 정리를 해서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